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 BBS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주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찬양과 활동을 통하여 기뻐 뛰어놀고 신앙에 성장하며 요셉이 걸어갔던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BBS를 위하여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발런티어들, TA들 또한 PTA 우리 학부모님들 또한 우리 교회 직원들 너무나 큰 수고로 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에 주님께서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으시고 이 땅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5월에 안식년 떠나시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31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거처가 되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보고 이제 행복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농담 삼아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 행복인가요?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제 행복이 아니라 이제 비상입니다. 이제 비상.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제가 조금 소대장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곳에서 군생활을 소대장으로 했습니다. 요인 암살, 적진 파괴, 적진 침투하는 이런 부대에서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국가 원수가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전 군에 자동적으로 비상이 발령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 원수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적군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비상이 발령됩니다. 비상이 발령되면 이제 휴가도 이제 못 가죠. 못 가고 이렇게 좀 대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에 악한 마귀가 공격 준비를 다 끝내고 공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격할 거리가 많습니까? 단기 선교 중이죠. BBS 하지요. 수련회 하지요. 또 순모임은 방학했지요. 이제 훈련도 방학했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 방학해라라고 악한 마귀가 속삭이기도 하고 단기 선교 팀을 흔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BBS 때 또 마음을 또 불평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수련회 때 이런저런 또 은혜 받지 못하게 공격하고 하여튼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면 좀 억울한데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 비상의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다 중보기도실에 제출을 했고요. 단기 선교 팀별로, 수련회 부서별로, BBS별로 다 중보기도실에 기도 요청서를 다 보내고 그리고 정말 비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군에 있을 때는 비상이 발령되면 휴가는 못 가지만 이제 목회자님들 휴가는 갑니다. 휴가는 가지만 영적 비상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예배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악한 마귀가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지금 비상의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비상 상황 중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제 1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의 상황을 좀 볼까요? 자, 서른째, 넷째 달 초다세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에스겔은 서른째 해, 이것은 뭐 어느 시점으로부터 서른째 해일 수도 있고 뭐 에스겔의 나이를 서른 살이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 여호야긴 왕. 유다왕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당하는데 시드기야 왕 바로 앞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1절 말씀처럼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으로 당시 포로들이 집단으로 이제 거주했던 곳입니다.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의 후손이지만 성전은 불탔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으면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멸망으로 치닫는 무너지는 나라의 상황을, 그리고 무너지는 자신의 상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시편 137편 1절에 내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고백한 그 강변이 이 그발 강변이 아닐까 합니다. 강가에 있으면 사람이 더 감성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신세가 조금 더 좀 처량해지기도 하고, 물론 낭만이 있기도 하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강가에 앉아 있으면 좀 상황이 신세가 처량해지고 또한 더 감성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나라와 소망 없는 자신의 상황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1절에 다시 보면 서른째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소망 없이 눈물 흘리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시작합니다. 소망 없는 장소요, 절망의 장소, 그 눈물의 장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 임하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게 내 위에 있으니라.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항상,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항상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이 말씀 준비할 때에 또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권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 평상시에도 준비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실 때 목사님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경험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먼저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먹게 됩니다. 말씀을 먹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좀 빠르게 관통하면서 좀 볼 텐데요, 성경 인용 구절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그 문 앞에 요약본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하셔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먹어라. 자, 그리고 3장에서도 이야기 이렇게 봅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자, 하나님은 에스겔이 선포해야 되는 그 말씀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영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 외울 때, 자, 니들 사전을 한 장씩 외우고 사전을 씹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여튼 통째로 네 거로 만들어라, 통째로 너 거로 만들어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그 먹으라라는 그 의미는 삼키다, 소화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그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을 먼저 그가 소화해야 했습니다. 먼저 그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먼저 내 삶에 그 말씀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지금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똑같이 경험했던 그 말씀의 맛이 무엇인가요? 지금 무슨 맛이죠, 말씀이? 무슨 맛이었죠? 꿀맛입니다, 꿀맛.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꿀맛. 꿀같이 단 꿀맛이었습니다, 꿀맛.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가 읽는 말씀, 듣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 꿀같이 단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우리 한 순은 이제 순 전체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그 말씀 묵상을 카톡을 통해서 나누는데 그 말씀 나눔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깊고 풍성하고 놀라운 그 말씀의 그 묵상의 나눔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 순이 그동안 나눴던 그 모든 그 묵상의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꿀같이 단 그 말씀의 묵상,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여름에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챌린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하나는 이 여름에 한번 신약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여름에 신약성경 통독. 자, 두 번째는 또한 어떤 챌린지를 드리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 성경 필사를 여름방학 때 한번 시켜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있으면 잠언을 한번 써라, 노트 하나씩 사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다 쓰면 상금 100불씩 주는 겁니다. 상금 100불씩.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억지로 우리 아이들 억지로 하겠죠. 또 상금 생각하면서 하겠죠. 자, 그런데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의 그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100불이 아까울까요? 상금은 좀 높이셔도 됩니다. 200불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높이셔도 되고, 아니, 아이가 평상시에 조르고 졸랐던 것을 사주셔도 되고요. 이 여름에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꿀같이 단맛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면 이제 4장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5장 16절에도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말씀이 임하면요, 내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말씀을 먹지 않고 육신의 배만 불리며 양식을 의뢰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과 지도층이 많은 지도층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죠. 그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유다는 포위당하게 되고 양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물론 당연히 양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유다 민족은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범죄한 것이 그들의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물론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10계명에서 10개 중에서 2계명이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5분의 1, 20%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 하나님이 별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나만 봐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나는 너만 바라보는데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별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남녀간에도 너무나 사랑하면 나만 보라고 하지 다른 여인도 보다가 나한테 와 이릅니까? 나만 보라고 하죠. 나만 보라고 하는 것이 뭐 별납니까? 그러면 뭐 다른 여인도 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나만 바라봐라. 근데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는 것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물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건강을 의지한다면 건강을 끊으신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의지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평안한 내 상황을 의지하면 그것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하는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공동체 한 성도님이 워싱턴 DC에서 사업장을 이제 오픈하시고 한 1년 반, 2년째 사업장 운영하고 계신데 좀처럼 사업장이 잘 안 풀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일하면서 운영 시간도 늘리고 또 다른 전략을 더 많이 구상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결정은 주일날 문을 닫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사업장으로 달려가서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왔는데 저도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끊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34장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당시 유다는 멸망으로 치달으면서 정치적으로도 무너졌지만 영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왕이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왕이. 그런데 왕이 백성을 버립니다. 왕이 자기 살 길 따라서 갑니다. 왕이 백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회자들이 잘 새기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목자의 사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사명 감당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에 이 말씀이 목회자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우선 순장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영혼들 양떼들 맡겨주셨습니다. 그 양떼들 잘 싸매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 상한 자 잃어버린 자를 싸매시고 돌보시고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BBS가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섬김이 너무나 놀라워요. 유독 지난 월화수 얼마나 더웠습니까? 101도까지 올라가고 섭씨로 3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교회 안팎에서 섬기시고 또한 교사 선생님들이 아침 더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드실 아침 식사와 간식을 미리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시는데 무슨 집에 살림살이를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교사 선생님들을 먹이시고 또한 휴가를 내서 섬기시는데 어떤 분은 휴가를 내서 섬기시는데 이 BBS가 풀타임 잡보다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풀타임 잡보다 그만큼 일이 많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서 휴가를 내서 섬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자녀들과 남편들 온 가족이 다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한 TA로 잘 몇 년간 섬기다가 그 교사의 사명의 그 귀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식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너무나 컸습니다. 또한 우리 순장님들의 섬김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아까 특송했던 우리 소금순 순원 중에 한 분이 건강이 많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타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같이 치면 그분이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 남편분들이 기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것이 기타 테라피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기타 테라피. 그래서 같이 기타를 치면서 이 순원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순장과 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의 주변에는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돌보라. 상한 자를 싸매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어려우면 나만 돌보고 나만 먹을 수밖에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면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늘이 열릴 때 이제 하늘에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았고 큰 두 번째로 이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1장 3절을 다시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세겔에 임하고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새 영을 주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11장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살 길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한 채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셔서 새 영을 주십니다. 여기서 새 영은 루아흐라는 뜻입니다.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도 참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염려와 너무나 삶의 무거운 어깨의 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말,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이 경험 가지고 똘똘 뭉쳐 있어서 돌같이 굳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새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영, 루아흐가 임하면 또한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메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본즉 자 골짜기에 지면에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는 심히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제 소리가 나며 움직이는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생기, 자 여기서 생기가 그 아까 루아흐, 그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기입니다.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던 그 생기, 그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그리고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골짜기에 메마른 뼈와 같이 보이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새 영, 그 권능이 임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메마른 뼈와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여 소망 없는 골짜기에 메마른 뼈와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 새 영, 루아흐가 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메마른 뼈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메마른 뼈처럼 그냥 소망 없이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메발은 매와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이제 에스겔에게 또한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성전에 이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흐르는데 이 물이 바다에 이를 것이다. 이 물이 내리는 그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고 말씀합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이 성소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강물을 보고 있지만 그냥 처량하게 내 신세가 더 처량하게 보이게 하는 그 그발 강가의 그 강물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그발 강가의 강물을 보지 말아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보아라. 네가 그 그발 강가에 그 보는 그 강물은 오늘 흘러서 가면 다시는 보지 못할 강물이지만 또한 그냥 신세를 처량하게 한탄하면서 앉아있게 만드는 강물이지만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바닷물을 살게 하고 고기가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각종 과실이 많게 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이 된다. 그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소망 없이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데 에스겔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지금 성전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소망 없는 그 성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수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그 샘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나오는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물, 그것이 바로 반석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예배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물이 우리를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약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 말씀의 물, 그 말씀의 물이 우리의 약재료가 되고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우리를 살아나는 그 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제 여호와 삼마가 되어주십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만 8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떠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 없이 이렇게 포로에 잡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그발 강가에 계셨습니다. 소망 없이 눈물 흘리며 에스겔에게 소망 없이 앉아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거기 계셨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또한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 삼마가 성취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참 막막하고 힘들고 소망 없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낙심으로 앉아있는 그 그발 강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늘이 열리는 장소가 됩니다.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낙심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낙심과 절망의 장소에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면서 살펴보았는데요, 16장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6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비투성이 되어 발짓하면 내게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기서 비투성이라는 말은 갓 출산한 그 아이 또는 버려진 생명, 그야말로 우리가 뭐 핏덩이라고 하잖아요. 갓 출산한 그 아이, 갓 출산한 아이는 돌봄이 필요해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가장 약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무심한 부모 아래에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버렸고 무능력하고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고 버렸고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전체가 다 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가장 약할 때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피투성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피투성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것은 실제로 명령형 단어입니다. 그러나 피투성이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어떻게 그 비투성이가 혼자 스스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적, 주권적, 선포적 명령으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라고 말씀, 명령하고 계십니다. 살아있어라. 비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일한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합니다. 아직 젊은데 암 판정을 받습니다. 신분의 길이 막힙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건강이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다 마치고 이제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자녀들은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발 강가는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딱딱히 돌같이 굳어있는 내 영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메마른 뼈도 극히 큰 군대가 되고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피투성이 같은 나의 모습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그 창조적 선포적 명령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하나님 붙잡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 뜨거운 여름에 주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